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이죠. 이 구절이 혹시 무슨 구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3.1교회 3대 비전에 근거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니까 교회 비전은 마태복음 9장 중심으로 정해놨는데 이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일 또는 다른 예배 때 강단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특새 때에는 교회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총론 시간이 될 것이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또 남은 이틀 동안 그리고 주일 설교까지를 얹어서 우리가 이 3대 비전을 각각 구체적으로 개인의 인생 속에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준비하고 순종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통해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뭔가 한번 좀 다시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훈련을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예,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외우려니까 뭐 개념이 여러 개 얹어 있는 것 같고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올해 안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손질을 좀 더해서 딱 한 문장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단순하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본질은 선교하는 교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확실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작.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또 세 번째. 시작.
선교와 나눔으로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 교회 비전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출발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이 세 가지 주제를 머릿속에 담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밑에 자막을 통해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3.1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다. 맞긴 한데 그걸 조금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인생과 남은 순례길에서도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공동의 과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로서 해야 될 몫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비전은 또한 개인의 인생과 남은 순례길에 풀어내야 될 인생의 과제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남은 시간들 설명을 좀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 위치하는 마태복음 전반부에서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엔딩 부분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이야기일까? 4장 23절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과 이 본문이 다릅니까? 유사합니까? 유사하죠. 예, 예수님은 드디어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자신이 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왔고 이것을 목적 진술을 여기다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엔딩하는 부분이 9장 35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절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생각해야 될 과제가 생기죠. 4장과 9장 사이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있어야 상식적일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생각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일정한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만 그리고 손 털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몸소 가르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4장서부터 9장까지는 같은 본문으로 사실상 문을 열고 문을 닫는데 그 가운데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을 제자들과 함께 몸소 실행하시고 몸소 보이시고 몸소 살아내신 내용들이 이 사이에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을 닫으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해라. 그러면 요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 법합니까? 요 다음에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등장을 하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덩어리를 연결시켜서 한번 이해를 하면 쉬워요. 예수님은 처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가에 대한 목적 진술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제자 공동체와 함께 몸소 살아내신 거예요. 그게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실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그 목적 진술에 대해서 문을 닫는 차원에서 강조를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뭐 했다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교회론적인 이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전 인생에 걸친 풀어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삶을 우리 순례길에서 풀어내야 되고 또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양식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총론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일단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성경적 이해를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우선 좀 순서는 좀 바뀌더라도 첫 번째 전파하다라는 명령이 제시되어 있죠. 전파하다. 이 전파하다라는 말은 캐리소라는 말을 쓰는데 캐리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선포하다, 선교하다, 전하다. 그러니까 선교, 전도, 복음 전파 모든 의미가 이 캐리소라는 단어에 다 내포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하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앞뒤에 열고 닫는 명령에 담아놨는가 하면 이 땅의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존재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갖는 목적과 그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양식은 틀려요. 너 왜 사냐? 바로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교회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존재 양식이라 그래요. 왜 존재하느냐?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름받았느냐? 왜 부름받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맞을까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세대를 넘어 땅끝까지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은 개인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과제로 공감돼야 되는 문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의 눈이 열어지면서 세 가지 고백을 했는데,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눈을 뜨게 돼요. 아, 내가 팔려온 게 아니고 끌려온 게 아니고 운명이 기구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게 아니라, 그때야 언어가 바뀌죠. 내가 보냄을 받은 자구나. 믿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자, 두 번째는 가르치심이 두 번째 주제인데, 이 말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라는 주제와 맞물립니다. 자주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사사기 2장 10절이죠. 홍해를 건넌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이 놀랍게도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사사기를 열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세대로 바뀌어요. 글자 하나가 문제가 생겼죠. 그게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로 일어나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천명했죠.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하였더라. 뭐의 부재죠? 신앙기승의 부재예요. 가르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기 까닭에 그런 참혹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사실상 다 무너졌어요. 자꾸 저출산율, 또 비혼율, 사회 지표만 따져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애들이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왜 사회 지표는 그렇게 굳건히 믿으면서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은 보지 못합니까? 이건 시선의 문제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사회를 분석하느냐의 문제지, 사회 지표가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기준이고 근거입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이 말은 그때만 쓰여졌던 이해 범주에 들어갈까요? 여전히 오늘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아직도 이 땅은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뭐는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아직도 초중고등학교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무슨 출산율 따지고 사회 지표를 얘기하고, 그거는 교회가 참고는 될 망정 교회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뭘 봐야 돼요? 저출산율을 보는 게 아니고 비혼율을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시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야죠. 그게 누구의 시선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골몰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한 자락이라도 기도하고 일어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끔찍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혀 남의 슬픔에, 남의 불행에, 남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가슴을 잃어버린 세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세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건지를 우리가 그 느껴야 되거든요. 복음이 없는 영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예수 없는 지혜는 흉기입니다. 예수 없이 명문대학 가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고치심인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수식어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뭐에 강조를 했죠? 모든. 자,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 아니겠어요? 누가 허기만 채워진다고 그건 생존하는 거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굶는 배만 채우는 것은 생존은 되는데 그게 인생이고 삶은 아니잖아요. 성결하는 게 그래요. 왜 이게 모든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수식됐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선교를 통전적이고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이 가고 빵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몸이 치료되는 이 전체적인 선교, 통전적 선교. 요즘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통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렇게 접근할 때 선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이 잘못된 가치관을 뽑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이상과 진리와 가치관을 심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수백 년 역사 속에서 덕지덕지 이끼처럼 끼어든 그런 영혼의 불순물들은 뽑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새로운 생명으로 근거된 삶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익숙해지기까지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겠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이것은 단순히 복음만의 문제도 아니고 빵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복음만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에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상담이 들어가야 되고 가르침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모든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이고 통전적이고 통섭적인 선교. 거기에는 결국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언어로 모국어로 복음이 또 계속 이어 계승되도록 섬겨야 돼요. 이걸 3.1교회가 이제는 다양한 루트와 전략대로 접근을 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파하고 가르치며 고치는 사역이 우리 교회 비전이 설정된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좀 보십시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예.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이라는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뭐 자주 들으셨겠지만 이 단장의 아픔을 얘기해요. 창자가 동갈이 나는, 이 끊어지는. 그래서 그 헬라어 사전을 한번 새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도 썼더라고요. 이 표현을. 이 내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이 걸어다니시고 또 흘러다니셨던 궤적을 추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 양식의 가장 확실한 동기는 긍휼하심이에요. 이 긍휼하심은 뭐죠? 공감이에요, 공감. 이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뭘 하신 거예요? 공감하신 거예요. 이게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가장 많이 걱정스럽게 개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요즘 애들이 공감 능력이 너무 없다. 그게 가장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그 섬찟한 아이들 속에 나타나는 표정들이라는 거예요. 한 애는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가지고 희덕거리고 조롱하고 즐기고 하는 이런 현상이 아이들 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영성으로, 그런 심리로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이 사회 어떤 존재로 일어나겠어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괴물은 여러분, 사실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섬찟한 세상이 지금 새로운 인류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금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섬찟하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영원히 형벌 가운데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뭐죠? 인류 역사의 최대의 공감의 사건이에요. 그 공감은 행동하는 공감이에요. 그 근거가 가장 깊은 그 행동의 근거의 뿌리가 그분의 내장을 흔들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잠시의 단절도 무릅쓰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기꺼이 그 제단에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게 구원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구절에 보니까 이런 부제 설명이 담아져 있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인생은 결국 길 찾는 방황이거든요.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젊은이건 연세가 드신 분들이건 다 길 찾는 거예요. 어디 가야 진짜 행복이 있을까? 어디 가야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바로 이분이 길입니다. 그거를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면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3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적다 많다. 이것은 그때만 많았나요? 추수할 것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사회 지표 같은 거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참고일 뿐이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린 뭘 봐야 된다고요? 여전히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근데 뭐는 없어요? 뭐는 없어요? 예.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걸 누구한테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부탁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대로 대답해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인에게라 그랬죠. 예, 맞아요. 이 주인은, 밭의 주인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이 밭 주인에게, 이걸 해석하면 누구죠?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 청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는 너무 추수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일꾼이 적어요.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기도 한 사람을 보내버립니다. 네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화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자, 이사야가 성전에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시아 왕도 죽고 52년의 통치를 끝내고 이 땅에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떡하나요? 어떡하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눈 뜨자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나고 용서함을 받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 패역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누가 갈까? 하나님 누구 보냅니까? 그 기도하던 이사야를 보내버려요. 이러면 더 재밌는 일관된 하나님의 이 패턴을 소개할까요? 자,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딥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모르는 척 하시죠, 지금? 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처음으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눈 열어져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왜 꼭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당시 그 교회의 제일 그 담임 목사격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회를 누가 주도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바나바가 주도했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백성들이고 이방 땅의 교회지만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사 보냅시다. 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네가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가 가라. 기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네? 문제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쓰실까요? 결국은 제자들이 가요. 기도시켜놓고 기도한 그 제자들이 십장에서 파송되잖아요. 그런데 네. 왜 이런 방식을 쓰실까요? 그냥 막 등 밀어서 보낼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을 다메섹에서 거꾸로 뜨렸던 것처럼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 못하실 리 없죠. 근데 왜 기도를 시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거나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갈등과 괴로움 속에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에 자기가 걸려들게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보잖아요. 어느 누가 그 땅을 향해서 막 거품 물고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절대 제 성격으로 선교 못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데다가 내성적인 데다가 저는 언어도 탁월하지 못하고 저는 절대, 제가 대신 누구 보내도록 기도할게요.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갈등 속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뭘로 끝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거 누가 한 얘기예요? 그거 이사야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사람을 쓰는 법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 사역자님들하고 이제 동역을 해보면 이렇게 탁 뭘 맡겼을 때 처음에 마음 없는 사람은 안 맡깁니다. 그리고 하지 마. 하지 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마음처럼 긍휼함이 일어날 때 그때 딱 하나님께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입니까? 순종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꿈을 갖게 만들고 많은 재정과 시간과 1년에 넉 달이에요. 예? 1년에 넉 달을 우리가 나가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3.1교회 3대 비전의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선교의 동원자들이, 지원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세계 도처에 적어도 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윈도우 창문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 지도를 놓고 볼 때 그걸 이제 윈도우라고 그러는데 거기 전부 아시아 지원이 90%예요. 그 맨 끝자락에 동북아 쪽에 한국이 지금 꼬랑지처럼 붙어 있어요. 이 가장 잘 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 나라,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오랜 세월 고난과 전쟁과 착취와 이런 역사에 눈물을 삼켰던 나라, 이 미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셔서 마지막 때에 선교의 동력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럴 만한 무슨 환경적 여건이나 조건이 됩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마지막에 쓰시겠다는 말씀일 텐데 여기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열린 정신으로, 열린 눈으로 우리 교회는 응답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 생에 10분의 1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에서, 타문화권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전문인들, 평신도들, 또 전문 선교사님들이 동원되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갈 일꾼이 없는 이런 고민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즐거이 그 추수에 동참하는, 이미 다 씨 뿌리고 농산 지어놨어요. 우리 보고 가라는 것은 추수하러 보내는 거지 농사지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음 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다음 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집에 가셔서 보시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뿌린 자는 아니잖아요. 거두는 자인데 결국 다 해놓은 그 수확의 기쁨에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귀한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온 생애에 동일한 꿈과 비전으로 초대되는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남은 특세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마다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